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도의 삶. 지금 이 시대에 아마 성도들이 어쩌면 굉장히 부담을 느낄 만한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왜 거룩 성결을 이야기하면 부담을 가질까?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뭐 다는 아니겠죠. 보편적으로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삶을 거의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신자나 불신자나 별 차이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 설교 제목하고 본문도 항상 실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지난주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있으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도 되고요. 심지어는 며칠 전에는요, 제가 악몽까지 꿨어요. 제가 꿈도 잘 안 꾸거든요. 악몽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밤새껏 시달렸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이상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예요. 제 꿈의 배경이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도 아니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뭘까? 한 서너 시간 이상을요,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 그렇다. 이 하나님의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야 될 교회에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계속 침범하고 있구나. 분명히 우리 교회인데 구조가 조금 달라요. 제 꿈에, 여러분 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좀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무거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저 자신을 돌아봐도 오늘 설교 제목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는 성도들 대하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니까 아무래도 말을 해도 한마디라도 조심하게 되고 그래도 신경이 쓰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밖에서 뭐 물건을 사다가 제가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게 그때 무슨 뭡니까?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에요. 제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따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디 갔는가? 성도의 거룩함은 어디 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또 회개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성품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뭐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성품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난 성품이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 그 성결 자체세요. 그래서 레위기서에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더 부담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하심 산산조각이 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여러분 그 퍼즐 맞춰보셨죠? 퍼즐 맞춰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이 거룩함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가 더 예수님처럼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말을 딱 조심하고 온 조심하고 행동을 아주 그냥 그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고요. 그게 거룩함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 성품이 나에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거룩함을 빼놓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안 맞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니까 여러분 중에서 오 목사 그럼 당신은 거룩한 삶 살아?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저 그렇게 잘 못 살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기준이에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살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유혹을 다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상관없이 거룩함을 유지하셨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인가?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현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 성,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우리가 거룩해야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살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냥 하나의 그림처럼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런데 난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말은 안 하지만 실제 삶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따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서 나 자신이 날마다 개혁되고 변화되려는 시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요, 이 분리되다 그런 거예요. 분리되다, 따로 놓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더러움에서 분리시켜서 우리를 더럽지 않은 것으로 옮긴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님 그러잖아요. 뭐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렇지만 사실은 성도란 마음이 가장 그 호칭이 가장 좋은 겁니다. 성도, 거룩한 자라는 얘기예요. 글쎄, 또 이렇게 또 이 얘기하면 또 성도라고 또 부담돼서 못 부르시지 않을까 또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도, 거룩한 자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를 안 믿는 성도는 없죠. 분명히 죄에서 나를 구별해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제는 죄에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 가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히 바울의 서신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이방인의 삶을요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게 우리가 더 좋은 거다, 우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을 불신자의 기준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대요. 그 능력, 그러면 또 뭔가 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 낫고 이런 걸 얘기하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덜 중요한 부분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내면이 변해야 져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 그렇게 다 주셨거든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베푸세요. 그리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고. 근데 그 잘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남들에 비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 그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사람들이. 왜? 그거 없어도 교회에서 그냥 말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조금 헌금 좀 하고 뭐 교회 출석 좀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 세워줘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나 믿음 좋은 것처럼 인정을 해줘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좋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믿음하고 전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대해서는 뭐 잘은 몰라요. 왜, 세상 일을 그렇게 오래 안 했으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전도사 때 일하고 뭐 파타임으로 있을 때 일하고 그런 거는 있었죠. 그런데 교회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교회에서 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교회 문화는 조금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믿음 하나도 없이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사실 이건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교회여야 돼요.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절대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결과로 정말 구원의 감격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게 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가 구분이 돼야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그냥 말 몇 마디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존재론적으로 거룩해요. 법적으로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안은 그렇지 않죠. 죄의 잔재가,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 마귀는 우리의 그 죄성을 타고서 계속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거룩한 삶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대로 가는 것을 방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합쳐져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나 자신이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의 잔재들이 날마다 씻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꺼번에 한번 씻는다고 다 없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찌들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니까 한 몇 달만 오이 소금 절여가지고 오이, 뭐라 그럽니까? 오이지 하려고 담가놔도 그 안에 염분이 안 빠져요, 잘. 물로 한번 씻는다고 그게 빠집니까? 안에까지 쩔었는데? 안 빠져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생수를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거기다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20년 그렇게 씻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안 하고 있으면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제 설명할 제가 드릴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성도가 천국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싶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보지 않아요. 영안이 안 열려 있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은요, 금방 알아요, 그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다 나타나요. 못 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숨기고 감추고 하는 것들, 결정적인 순간이면 다 드러나죠. 이 사람이 신혼 때 그러다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어떤 극단적인 상황 딱 들어가니까 그냥 다 나와버려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나이 이제 92세 되시거든요. 근데 요 근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머니가 원래 평안도 분이에요. 근데 수십 년 동안 평안도 사투리 거의 안 쓰셨거든요. 요즘 막 나와요. 그 평안도 분 만나면 조금 나오는데 보통 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 그냥 이 잠재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났다고 내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안에 혈기가 남아있는 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요즘은 잘 안 나타나요. 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옛날에 비해서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거 알아요. 극단적인 데 가면 꽉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일부러 드러내세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믿음 좋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드러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회피해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그런 설교들은 듣기 싫어해요. 왜? 불편해요. 뭔가 기분이 찜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기분을, 감정을 굉장히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그 예로 제가 뭐를 듭니까? 사도행전 9장을 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은혜 받은 분 여기 계세요 혹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직접 얘기하셨는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인데.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기분 좋았을까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는 여러분 장면 있죠? 이렇게 무슨 인터넷 같은 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이게 뭐지? 자기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혼돈과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가장 큰 은혜였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러한 건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 죄가 드러나고 막 아파요. 아니, 부인하고 싶은데 자꾸 걸려요, 이게. 자꾸 생각나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점점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증, 확신이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억지로 갖다가 꽤 맞추려고 하면요, 우린 다 속아요. 그리고 자꾸 바리새인처럼 이 가식적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옛날의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 내가 노력하고 그게 아니고 이거 뭐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내 마음을 딱 붙들어주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 아직 성화되지 않은 모습,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0.1%도 성화 안 됐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 자신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은 이러셨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읽은 24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흠이나 티가 있는 그런 것들, 상한 것들은 드리면 안 됐어요. 이 짐승들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제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해서 아마 찬송을 한 너댓 네 다섯 곡을 불렀을 거예요. 준비 찬송까지 그렇죠? 그 중에 한 곡이라도 아니 한 곡의 한 절이라도 완전한 찬양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나의 마음을 100% 모아서 드린 찬송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 걷어가시면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셔서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그 채워진 그 뭡니까? purified 그 깨끗하게 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부르신 방법이 뭡니까? 지난주 우리 부활절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드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뭐 성경 가지고 우리를 씻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내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회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이 우리에게 입혀져요.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거룩해졌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그대로 밝혀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것은 절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성도든지 불신자든지 상관없이 마음껏 해요.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성도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때마다 우리 하는 게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 붙잡고 물어봐. 누가 맞나? 내가 뭘 잘못했어?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 붙잡고 물어보라는 그 기준이 뭡니까? 이 세상 기준 아니에요? 아니 그 성도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성경은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계신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이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거의 포기되다시피 하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른 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의지, 나의 욕심 이것이 포기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 이 시대는 성경에 기록됐던 구약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시대처럼 이적 기사가 없는가? 저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도의 거룩함을 정말 생명보다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는 저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기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기적 한두 번 일어났다고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키고 그럴 때 세상은 밝아집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유튜브에서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고서 많이 울었어요. 야, 나에게 왜 저런 거룩함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그 영상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18살짜리가 형을 죽인, 그것도 실수로 경찰이 한 층을 잘못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문이 열려 있었는지 들어가서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어떤 이상한 흑인 남자가 앉아 있으니까 그냥 총을 쏜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최대한은 99년까지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밖에 안 받아서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프로테스트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18살짜리 동생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아무런 구속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이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게 천국에 있는 형이 가장 바랬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99년 받는다고 자기에게는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와, 여러분 이게 한국에는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아서, 이게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아닐까요? 누구나 이렇게 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뉴욕에 그 리디머 처치 거기에 있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 회사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 밑에 있는 애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조금 데미지를 입혔죠. 당연히 이 사람은 잘려야 돼요. 그런데 그 상관이 그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뒤집어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해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쫓겨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진급하고 또 자기 셀러리 인상하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영향을 받지요. 그리고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젊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냥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했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우리 얼마나 계산이 빨리 돌아갑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성도의 거룩함은 여러분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닮아가도록, 지금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집에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딱 하나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뭐 비유도 아니죠, 그 과부의 그 동전 두 개 드린 것,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그게 전 재산이었다. 그 마음 중심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화 구원의 완성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이 세상 욕심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너무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다, 뭐 전도해야 된다 말하면 뭐 할 겁니까? 거룩한 삶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정말 영적인 상이지요. 진짜 해야 될 것은 관심도 안 갖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절 7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잠언에는 무슨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거룩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말이 점점 거룩해져요. 여러분 우리 말에 소금을 치라 그랬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 혀를 지킬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말도 이 사람이 하면 상당히 은혜스러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그 안에 도끼가 살아있어요. 그 안에 뭔가 뭐 무엇인지 분명하게 모르지만 의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금방 알지요. 그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처음엔 몰라도. 그런데 똑같아요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도 아무리 나이스하게 얘기하는데도 그 의도가 있고 그 안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한 번, 두 번은 모르지만 나중엔 결국 알게 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냥 덤덤히 얘기를 해도 한두 번은 모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시간이 계속 그렇게 우리가 뭐 1년, 2년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면요.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적인 사실은 변화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집니다. 일부러 막 조심하고 그게 아니고요.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과도 함께 나눌까? 이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내가 이런 희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희생, 나의 헌신 이때 나가는 겁니다. 일부러 이 사람을 끌어올려고 내 쪽으로 내 편 만들려고 밥 사주고 잘한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서 그냥 대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 사람을 위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나갈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정말 이 거룩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가 깊이 묵상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그곳에 흑암이 떠나가고 미움이 사라지고 분열이 화합되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우리 엘림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